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42분쯤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 일본명 일본해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6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의 발사 방위각은 93도, 최대 고도는 189k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참은 발사된 미사일의 정상 비행이나 성공 또는 실패 여부 등 추가 정보를 분석 중에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억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이번 발사체를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인 북극성 2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극성 2형은 지난 2월 12일 처음 발사된 것으로 미한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을 KN-15로 명명했습니다. 서방 구호단체들은 어제 화학무기 공격을 받은 시리아 이들리브주 칸셰이쿤 마을에서 100명이 숨지고 350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관측통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을 시리아와 러시아군이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나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번 일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특히 이번 사건은 시리아 전투기들이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화학무기 공장이나 저장소를 공습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화학무기의 종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반군 단체들은 독성이 강한 사린가스가 사용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하면서 미국은 시리아 정권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또 시리아 정권의 이 같은 사악한 행동은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나약함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이라크 북부 도시 티크리트에 공격을 가해 경찰관 14명 등 적어도 31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다고 이라크 보안관리들과 의료진이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살폭파범 2명을 포함한 10명의 ISIL 반군들이 어젯밤 경찰복장과 차량을 이용해 수도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175km 떨어진 티크리트로 침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핀란드를 국빈 방문했습니다. 시 주석의 핀란드 방문은 재임 중 이번이 두 번째로 사울리 니니스토 핀란드 대통령은 헬싱키 대통령궁에서 시 주석을 영접했습니다. 펑리안 여사와 동행한 시 주석은 핀란드 도착 성명에서 핀란드는 1950년 중국과 정치 관계를 맺고 서방 국가들 가운데 처음으로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핀란드가 올해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지 100주년이 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시 주석은 핀란드에 이어 내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어제 반정부 시위대와 보안군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시위대는 대법관들의 사퇴를 요구하며 카라카스 국회의사당 건물을 향해 행진을 벌이는 과정에서 최루탄과 물대포로 맞서는 경찰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앞서 의회를 장악하겠다고 발표한 대법원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비판론자들은 이 같은 결정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게 독재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주기구도 지난 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서 베네수엘라 대법원의 결정은 위헌적이고 민주적 관행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비판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남서부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에 장벽을 설치하는 계획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첫 공개 입찰이 마감됐습니다. 이번 입찰은 샌디에이고 지역에 콘크리트 등 여러 자재를 이용해 높이 3m, 폭 3m의 장벽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입찰에 응한 약 400여 개 업체들 가운데 20여 개 업체를 선정하는 데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5일 오전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6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또 다른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이미 충분히 얘기했고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리가 북한 핵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황해도와 평안남도, 함경남도는 비가 오다가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9도, 낮 최고는 11도에서 22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본이 또다시 동해 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 미사일 도발로 한국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을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형으로 추정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5일 오전 6시 42분쯤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 즉 일본해 쪽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6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의 발사 방위각은 93도, 최대 고도는 189km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참은 발사된 미사일의 정상 비행이나 성공 또는 실패 여부 등 추가 정보를 분석 중에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억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은 몰락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지상의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됐으며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인 북극성 2형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극성 2형은 지난 2월 12일 처음 발사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미한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을 KN-15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북한이 새로 개발한 북극성 2형은 지난 2월 공개적으로 처음 발사됐기 때문에 무기로서 신뢰성을 확보하려면 추가 발사가 필요하다는 게 한국 군 당국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첫 발사 당시 500km를 비행한 반면 이번엔 60여 km를 날아 계량형을 시험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의 설명입니다.
새로운 미사일을 처음으로 어떤 초기 데이터 수집이나 성능 확인을 위한 어떤 최초 비행 실험 같은 모습이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이거는 단정적으로 KN-15 북극성 2형이라기보다는 북극성 2형의 어떤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는 것. 오히려 ICBM으로 가기 위한 어떤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합참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을 북극성 2형 계열로 평가한다면서 대내적으로는 탄도미사일의 기술적 능력을 점검하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정상회담을 고려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단장을 지낸 이상철 성신여대 교수 역시 이번 미사일 도발은 미중 정상회담을 겨냥한 북한의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미중이 북한 문제를 마음대로 요리하지 말라. 북한을 만만히 보지 말라.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네요. 북한 문제를 북한하고 서로 협상하면서 풀어나가야지 지향점은 미북 간에 협상을 하든지 뭐를 해야지 이런 것들을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한다면 우리 식대로 그냥 나가겠다. 뭐 이런 제스처라고 보여져요.
반면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이 핵무력 강화 노선을 채택하고 지난해부터 빠른 속도로 핵미사일 고도화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외부 정세와 관계없이 정해진 스케줄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미중의 그런 뭐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핵미사일 고도화에 매진하겠다. 지금 움직이는 것들은 외부 정세와 관계없이 자기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간다. 그 북한의 기본 핵무력 강화 노선에 따라서 빠른 속도로 고도화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협상을 하든지 할.
북한이 이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아닌 북극성 2형을 쏜 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력 시위를 하되 수위 조절을 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건 지난달 22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무수단급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지 14일 만입니다. 미한 군당국은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과 ICBM 발사 등 대형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고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전과 달라진 반응을 보였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또 다른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해 충분히 얘기했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강력히 규탄한다는 대응 성명을 내던 기존 방식과 대조됩니다. 특히 틸러슨 장관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대응하면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결국 자멸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보고를 받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경기도 양평군에서 예정된 식목일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비상대기에 들어갔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분석하고 앞으로 핵실험 등 다양한 행태의 도발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NSC는 앞으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최근 김정남 씨 암살 사건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의지와 징벌적 조치를 더욱 강화시켜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이러한 무모한 도발은 화학무기를 사용한 김정남 암살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의지와 징벌적 조치를 더욱 강화시키고 결국은 자멸을 앞당기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 굳건한 미한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이덕행 대변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북한이 의도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입장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도발 행위에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군당국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핵과 미사일 억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은 북한의 몰락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5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미 최고 경영자들과의 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하면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당연히 북한을 포함해 많은 것들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을 인류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that's really a humanity problem.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at also.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의 고위 관리가 북한 핵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분명히 전달한 대북 압박 메시지가 미중 정상회담의 중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위협이 현재 매우 긴급한 상황에 도달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it is now urgent because we feel that the clock is very very quickly running out.
백악관의 한 고위 관리는 4일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미중 정상회담 의제를 설명하는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개발 실태와 위험성을 묻는 질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면서 북한은 그동안 미국 역대 행정부 최고 외교관들과 정치인들과의 각종 대화 등을 통해 그런 기회를 제공받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거듭 대북 압박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모두의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중국이 상당한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고 이 주제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제기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I think the president has been pretty clear in messaging how important it is for China to coordinate with the United States and
특히 북한 대외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라는 예를 들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했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경제적 영향력은 여전히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대북 압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어떤 독자 조치를 취할지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대해 미리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겠다며 시진핑 주석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수준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미국이 중국을 비롯한 파트너들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실태를 분명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certainly going to be monitoring how well partners including China implement those UN resolutions that they've co-authored.
특히 북한의 석탄 수출은 그 규모와 북한 정권에 흘러들어가는 경화 수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인 만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관련 규정의 이행 여부를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그러나 미국이 대북 제재 일환으로 중국 기업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최선의 결과는 중국이 매우 철저히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계획과 중국의 반대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도 소개됐습니다.
It doesn't make much sense and it at some levels even disturbing to be punishing South Korea for wanting to do that.
백악관 관리는 사드 배치를 원하는 한국을 중국이 벌 준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고 어느 정도는 불쾌한 일이라면서 영내 다른 나라에게 사드가 문제가 된다면 북한을 한번 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미국은 북한 정권이 개발 중인 끔찍한 무기 등이 가하는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언제나 동맹과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을 보호하는 데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과 선동적인 언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해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존 브라바코 군축위원회 대표는 3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군축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North Korea's UN prescribed weapons programs represent a clear, grave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 안보에 분명하고 중대한 위협이라는 겁니다. 보라바코 대표는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들은 금지된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처하는 국제사회의 결의만 높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과 선동적인 언사를 중단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모든 나라들도 가능한 채널과 수단, 영향력을 발휘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불법 행동에는 결과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라바코 대표는 또 북한의 위협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여전히 철통같이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remain prepared and will continue to take steps to increase our readiness.
미국은 준비가 돼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보라바코 대표는 미국은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 동원 가능한 최대한의 능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한충희 차석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이 단순한 도발의 재현이 아니라 이를 통해 핵 프로그램의 진전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If not dealt with a sense of urgency and gravity, the very foundation of global nuclear disarmament and
북한의 도발을 긴박하고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면 핵군축과 비확산 체제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차석 대사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삼가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김인용 유엔 주재 차석 대사는 미국의 지속적인 핵 위협에 직면한 북한으로서는 핵 보유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 차석 대사는 미국의 핵 위협과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훈련이 계속되는 한 북한은 핵 능력을 계속 증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석 달 동안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통제 강화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로 불거진 한중 갈등의 영향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올해 1월부터 3일까지 한국으로 입국한 탈북민이 모두 278명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42명보다 19%가량 줄었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가장 탈북민이 적었던 지난 2015년 1분기 당시 291명보다도 적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같은 현상의 배경에 대해 석 달치 통계로 추세를 판단하긴 어렵다며 좀 더 두고 봐야 알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 전문가들과 탈북민 지원 활동가들은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이 탈북을 막기 위해 통제를 강화한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이달 중 발간 예정인 북한인권백서 2017에서 북한 당국이 중국과의 국경지역에서 탈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백서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에 입국한 196명의 탈북민이 경험했거나 목격한 사건에 대해 면접 조사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백서에 따르면 탈북을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 2015년 하반기부터 국경 경비대 초소를 중심으로 탈북을 막기 위한 고압 전선 설치 작업을 벌였습니다. 또 탈북을 시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비법 국경 출입제를 사면 적용 대상에서 빼는 법적 조치도 취했습니다. 백서는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이 양강도 삼지연군에서 국경 인근에 200가구 정도를 강제 이주시켰다는 증언도 담았습니다. 통일연구원 측은 이를 국경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 가시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했습니다. 탈북민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도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를 탈북민 감소의 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핵실험이랄지 또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인권 문제 제기 등 비난의 목소리가 있고 제재가 됨에 따라서 탈북자를 단속하라고 하는 북한 내부의 지시가 있었고 또 북중 국경 지역에는 또 보위부 국경수비대가 더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석 달간 탈북민들이 감소한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로 빚어진 한중 갈등에서 찾아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사드 배치로 불만이 고조된 중국 당국이 탈북민 단속을 한층 강화했다는 겁니다. 북한인권 제3의 길 김희태 사무국장은 최근 석 달 사이 중국 현지에서 탈북민들을 돕고 있는 한국인 선교사 수십 명이 추방됐고 이 과정에서 상당수 탈북민들이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고 전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연락을 받고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3개월 전과 최근과 북한에서 중국으로 오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 단지 중국에서 지금 한국이나 제3국으로 나가는 길목이 지금 힘들어진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이와 함께 한국 외교당국은 그동안 중국 측에 탈북민들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송하지 말 것을 요청해왔지만 사드 배치 논란 이후로는 이런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계기로 북한 정권의 인질 외교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질극은 주로 테러 집단이나 범죄 조직의 전유물이어서 북한 정부의 행태는 불량국가 이미지만 더 악화시킨다는 지적입니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김영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1일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김정남 씨가 화학무기로 암살됐던 이곳에 평양에 억류되었던 말레이시아인 9명이 도착해 가족의 품에 안깁니다.
Very glad, very glad and very happy to be with our family members, our loved ones.
말레이시아 외교관 아즈린 자인 씨는 북한에서 풀려나 가족들을 만나게 돼 매우 기쁘고 행복하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나 가족들과 눈물의 상봉을 하는 장면은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help me in welcoming home Laura Ling and Yuna Lee.
지난 2009년 북한에 142일간 억류됐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풀려난 미국인 여기자들도 공항에서 가족들을 만나 눈물을 쏟았습니다.
When we walked in through the doors, we saw standing before us President Bill Clinton.
로라 링 씨는 언제 노동교화소로 끌려갈지 몰라 공포에 시달리다 클린턴 전 대통령을 봤을 때 정말 기뻤다며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렇게 글핏하면 미국인 등 외국인들을 억류해 인질로 삼았습니다. 사실상 인질로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인들만 적어도 12명, 지금도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 등 미국인 2명과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 그리고 한국인 여러 명이 1년 넘게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이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VOA에 북한 정권이 테러와 범죄 집단의 전유물인 인질 전략을 수십 년째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테러 집단이나 조직들이 하는 일인데 북한의 김 씨 일가 정권이 완전 테러 집단이나 무슨 조직처럼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뭐 오늘, 어제, 엊그제 일도 아니고 몇십 년 전부터 그랬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억류 이유를 보면 정상적인 나라들에선 납득이 가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란 지적입니다. 성경책을 호텔에 두고 나온 혐의, 비자 훼손, 서방세계가 제작한 북한 기록영화 동영상 소지 혐의 등 국제사회에서 별 문제가 없거나 국내법 위반으로 벌금형 정도의 처해질 사안들이란 겁니다. 또 국가 간에 문제가 생기면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근거해 외교관을 추방하거나 기피 인물로 지정하는 게 일반이지만 북한처럼 외교관 등 민간인을 인질로 억류하는 비인도적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 정권이 정치 협상 목적으로 이런 인질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입니다.
They haven't achieved the ransom that they want, whether it's money or whether it's...
북한의 김 씨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인질의 몸값에 해당하는 정책 변화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민간인들을 억류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시간 끌기에 나선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들은 과거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관리들이 사전에 각본을 짜서 미국 정부가 협상에 응하도록 압박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케네스 배씨입니다.
사전에 짜여진 것은 결국은 가족들로 하여금 미국 정부에게 요청을 하고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교적인 그러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그런 요청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지난 2014년 북한에 억류됐던 제프리 파우스도 북한 당국자들이 외신 인터뷰에서 해야 할 말을 사전에 지시하고 협상이 나와야 할 전직 미 대통령의 이름까지 제시하며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 스칼레트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과 국익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런 인질 전략을 구사하는 이유는 정권 유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북한의 정권이 뭐 비합리적인 행동을 많이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정권 유지를 위해 국제법을 위반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납북할 수도 있고 인질로 잡을 수도 있고 북한 주민들까지 희생시킬 수도 있고 그렇진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깥 세계 입장에서 봤을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합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은 북한의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뿐 아니라 사실상 북한 주민들이 모두 김 씨 정권의 인질이라고 지적합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주제 하모스 오르타 전 동티모르 대통령은 과거 서울에서의 연설에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결국 기본 인권을 박탈당한 채 공산주의 왕정의 인질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ere millions of human beings are deprived of basic human rights, hostages of a communist dynasty.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도 한국 망명호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김 씨 정권의 인질 전략은 외국인뿐 아니라 북한 외교관들과 주민들 모두에 해당되는 노예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숭고한 사랑마저 악용하여 자식들을 북한의 인질로 잡아놓고 있는 김정은을 순한 양처럼 따르지만 말고 다 같이 들고 일어납시다. 그 길만이 훗날 자식들에게 내가 부모로서 너희들이 너의 사슬을 끊어주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인질극으로 김정남 씨의 시신과 용의자들까지 돌려받아 사실상 증거인멸에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권의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당장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기자연맹 대표 등 회원국들의 일부 매체들이 북한 정권이 동남아시아와의 친선을 모욕하고 있다며 관계를 재구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문화부 장관 등 고위 관리들은 억류 사태 후 북한을 깡패 국가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스칼레트 총장은 이 때문에 인질 전략은 가뜩이나 좋지 않은 북한 정권의 임이지만 국제사회에서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신뢰성이 완전 떨어진 거죠. 북한의 이미지가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적으로 악명 높은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북한과 연관된 흔적이 드러났다고 민간 전산망 보안업체가 밝혔습니다. 라자루스는 전 세계 18개국에서 해킹을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에 근거를 둔 대형 전산망 보안업체 캐스퍼스키랩은 3일 방글라데시 은행 해킹 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건에 북한이 연관된 흔적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캐스퍼스키랩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소니 영화사와 방글라데시 은행뿐만 아니라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8개 나라에서 해킹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해킹 흔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있는 인터넷 주소가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라자루스는 북한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캐스퍼스키랩은 라자루스가 기술적으로 자신들의 신분을 북한으로 위장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자료로 보면 이들 전체나 아니면 최소한 일부라도 북한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 등장한 라자루스는 2011년에 활동이 절정에 이르렀고 최근에는 조용한 편이지만 여전히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라자루스는 특히 2015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금융기관, 도박장,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몇몇 기관에서 현금을 빼내가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킹은 남의 전산망에 몰래 들어가 정보를 훔치거나 해당 전산망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라자루스는 지난해 초 미국 뉴욕 연방은행에 있는 방글라데시 은행 계좌를 해킹해 국제금융 전산망을 거쳐 8,700만 달러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전산망 보안 업체들은 라자루스가 지난 2014년에 발생한 미국 소니 영화사 해킹의 주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소니 영화사 해킹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은 4일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 악성 사이버 활동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차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북한이 핵미사일이나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무기와 더불어 대량 교란무기로서 사이버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 고려항공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중국 베이징과 샌양행 노선을 증편했습니다. 고려항공 웹사이트는 스케줄과 가격표 등 주요 정보가 빠진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항공이 월요일인 3일 베이징행 항공편을 띄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등 주 3회 운영되던 이 노선에 변화가 감지된 겁니다.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3일 운영된 해당 항공편에는 일반 베이징 노선에 붙던 JS-151이 부여됐으며 돌아오는 여객기에도 기존 노선과 같은 JS-152가 붙었습니다. 전 세계 예약 가능 항공편을 보여주는 구글 플라이트에도 이번 주부터 고려항공이 월요일은 물론 금요일에도 베이징행 항공편을 운영하는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기존의 주 5회 스케줄로 돌아왔음을 추정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고려항공 베이징 노선은 일반적으로 주 4회 스케줄로 운영돼 왔지만 지난해 7월 주 5회로 늘어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0월부터 주 3회로 줄면서 겨울철 비수기에 따른 간편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었습니다. 따라서 이달부터 이뤄진 주 5회 운영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 주 5회 증편이 지난해보다 약 3개월 빨리 이뤄졌습니다. 앞서 북한 전문 NK뉴스는 고려항공과 함께 평양 베이징 간 노선을 운영하는 에어차이나가 오는 4월 중순부터 이 노선을 중단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 플라이트에는 에어차이나의 평양 노선이 4월 14일 이후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글 플라이트에 따르면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운영되던 고려항공의 샌양행 노선은 다음 주부터 월요일 스케줄이 추가됐습니다. 해당 노선의 운항 편수를 주 2회에서 3회로 늘린 것입니다. 그 외 고려항공의 공식 노선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은 기존 주 2회에서 변화가 없었지만 겨울 동안 날짜를 특정해 운영해왔던 상하이행 노선은 이번 주부터 다시 일요일과 목요일에 스케줄이 편성됐다고 구글 플라이트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에 따라 고려항공은 베이징과 샌양, 상하이, 블라디보스톡 등 정규 노선에 최근 취항을 시작한 단둥행 노선까지 매주 14회 여객기를 띄우게 됐습니다. 만약 지난해 전세기 형식으로 운영됐던 산둥성의 칭다오와 진안, 타이위안 노선이 올해도 개설될 경우 고려항공은 이전보다 더 바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고려항공은 안전 등을 이유로 해외 취항이 가능한 항공기가 4대에 불과합니다. 고려항공은 지난해 4차 핵실험 이후 태국 방콕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쿠웨이트 시티 등에 대한 운항이 중단되면서 취항을 하는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 단 두 곳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고려항공의 공식 웹사이트는 지난달 24일부터 주요 정보 페이지가 공백으로 뜨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려항공의 스케줄과 가격, 항공편 1일 출도착 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기존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던 시스템도 출발과 도착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변경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려항공 웹사이트는 현재 수화물과 체크인 안내 등 기본적인 내용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한국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민용항공국은 지난해 말 고려항공의 부실한 웹사이트 운영을 지적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예고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탈북자들에게 취업을 통해 자립을 도와주고 더 나아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앞, 수업을 마친 대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학 앞에 유난히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는 작은 가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리랑 컵밥입니다. 집밥만 나는 아리랑 컵밥, 포장 하나에 20초, 20초입니다. 10시 반까지
작은 종이 그릇에 밥을 담고 여러 가지 재료를 얹어서 파는 컵밥집인데요.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다 보니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이 가게의 점장 김승근 씨입니다.
2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탈북민, 북의 고향에 두신 분들을 취업 창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한 몇 명이 아르바이트로 또 경험을 해보고 창업을 해보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요. 현재 한 명이 또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사가 잘 되는 대학가 식당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탈북민들에게 일을 가르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근 씨가 오래전부터 초기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정착 도우미 봉사를 하면서 이런 가게까지 운영하게 됐습니다.
정착 도우미라고 그거를 한 9년 동안 해왔는데요. 결국은 그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고요. 결국은 제가 모든 것들을 경험해봐야지 아르바이트부터 취업 창업까지 갈 수 있게끔 잘 안내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습니다.
대학가 앞에 있다 보니 월세도 비싸고 직원들 월급 등으로 나가는 경비도 만만치 않지만 탈북민들을 위한 통일기금으로 매달 30만 원씩 꾸준히 후원도 하고 있습니다.
통일기금 지금 12개월 동안 한 500여만 원 정도 후원을 했는데요. 북한에 예를 들어 수해가 났을 때 작년에 그때 이제 좀 일부를 보내기도 하고 또 국내에 있는 또 중국에 있는 어려움을 처한 우리 북한 분들 좀 돕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명학교라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이런 곳 그리고 몇몇 그런 기관들의 컵밥으로도 후원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남한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초기에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취업인데 이곳에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일을 배우고 후에 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작은 가게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흐름을 배울 수 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매출을 다 이야기를 해줘요. 인건비랄지 식자재비랄지 그런 것들이 얼마 정도 나가고 이분들이 실제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을 자본의 흐름들을 알려주죠. 또 인건비 같은 경우도 본인의 인건비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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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됩니다. 그렇게 자꾸 하나하나씩 좀 알려주는 학습의 장이기도 합니다.
잠시만요. 문자 나갑니다. 숫자가 변화시키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현재 이곳에서는 탈북민 한 명과 몽골에서 온 유학생 한 명, 그리고 탈북민 아내를 만나면서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한국인 한 명이 점장 김승근 씨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점원 이강 씨 이야기입니다.
북한 탈북자들의 실상을 이제 실질적으로 다룬 그런 공연이죠. 그 공연을 하게 되고 참석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향후에 이제 북한 탈북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쉽게 또 배울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에서 남한에서 자리 잡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배우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승근 씨 아내도 탈북민입니다. 남남북녀 가정을 꾸리며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게 진짜 통일이라는 걸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탈북민들의 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도 합니다.
사실 매장의 이 경영 말고도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푸드트럭이에요. 경영 입장에서는 방학 때는 좀 대학가가 한가하니까 꾸준히 매출을 내는 차원에서 푸드트럭을 같이 병행하는 것도 있지만 북한 분들, 탈북민들을 위해서도 서비스업에 좀 더 덜 부담스러운 푸드트럭을 한 해 동안 해보고 또 이게 잘 되면은 반드시 우리 탈북민들이 컵밥으로 좀 성공하고 싶은 그렇게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자립을 위한 일터를 꾸리고 그 일터를 통해서 남한에서 작은 행복을 느끼길 바란다는 김승곤 점장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통일의 작은 기여가 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기대감, 통일을 앞두고 해야 되겠다는 일들 중에 여기 와 있는 분들이 잘 사는 것, 그게 바로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지 않을까. 우리 탈북민들이 이 땅에 오니까 잘 살더라. 그런 것들이 북에 있는 가족들에게 계속 전화를 하고 그래서 아 이곳에 오니까 너무 좋구나. 이런 소식들을 북에 자꾸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통일이 된다면 이곳에서 경험을 쌓은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가서 컵밥집을 차리고 남한에서 받은 나눔을 북한 사람들에게 다시 전할 수 있다면 가장 큰 보람을 느낄 것 같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통일 이후를 생각했을 때도 이분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분들이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고향에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서 우리 탈북민들이 좀 잘 적응하고 또 리더로 좀 설 수 있게끔 네,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바다에서 인양된 세월호가 오늘 육상으로의 상륙을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소식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지금 이 시각 반잠수선 위에 올려져 목포 신항에 접안돼 있는 세월호가 오늘 밤 육상으로 옮겨줄 이송장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반잠수선과 세월호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그 리프팅 빔 등 시설물 사이로 특수 운송 장비가 들어가서 세월호를 싣고 움직일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인데요.
네.
이 특수 운송 장비, 어린이들의 레고 장난감 중에 바퀴가 달려있는 블럭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생긴 모듈 트랜스포터라고 하는데
네.
이 모듈 트랜스포터 한 480축이 기차처럼 연결돼서 세월호 배 뒤부터 앞까지 쭉 들어가는 겁니다. 유압장치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세월호를 지탱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움직일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오늘 확인하는 겁니다. 이 특수 이동 장비 한 대에 26톤 정도를 감당할 수가 있답니다. 오늘 목포 신항 철제 부두에서는 이 작업을 위해서 그동안 옆으로 접안되어 있던 세월호를 90도 회전시켜서 세로로 접안시키는 5시간가량의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참 만만치 않은 작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세월호의 그 모든 인양 과정 하나하나가 전례가 없는 시도입니다. 세월호를 바지선에 연결해서 끌어올리는 단계도 그랬고요. 반잠수선 위에 실었던 그 옮겨 싣는 과정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을 점검하면서 조심스럽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진행해 왔었습니다. 이제 세월호를 특수 장비에 옮겨 싣는 과정을 성공하면 거의 마지막 고비를 넘는 것이라는 관측인데요. 당초 세월호의 본래 무게는 6,800톤급인데 3년 동안 바닷속에 갇혀있는 동안 1만 톤 정도가 더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무게를 추정을 해보니까 무려 15,000톤가량 된다는 것이 인양업체 상하이 셀비지 분석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한 것도 벌써 며칠이 지났네요.
네, 지난 1일 새벽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선체의 무게를 줄이는 물과 뻘을 빼내는 작업이 계속 진행됐었는데 결과는 상당히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많은 그 무게가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네.
때문에 육상으로의 상륙 시간이 계속 지연됐었는데 미수습 유가족들 눈앞에 세월호를 보고서도 수습은 생각지도 못한 이런 상황에 애를 태우면서 해양수산부 또 선체조사위원회에 계속 항의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 그대로 육상으로 이동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시험 결과가 긍정적이면 내일 아침에 본격적인 이동을 하게 되고요.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나오면은 조금 더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큰 용량의 이 특수 이동 장비를 대체 투입해서 적어도 오는 10일까지는 선체를 육상으로 이송시킨다는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세월호 선체에서 유류품들이 발견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세월호가 실린 반잠수선 갑판에서 유류품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습된 유류품들은 모두 101점입니다. 세월호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서 배수를 시키는 작업 중에 뻘과 함께 발견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특히 경기도 단원고 여학생 김모양의 여행 가방이 확인돼서 또 미수습 가족들을 애타게 했습니다. 가방 속에 있던 교복 그리고 이름표가 주인을 확인시켜줬는데요. 3년이 지났는데도 그 명찰의 이름이 선명했다고 합니다. 세척 등의 절차를 거쳐서 유가족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해양수산부가 밝혔습니다.
서울통신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수감돼 있는 구치소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된 박 전 대통령의 그 검찰 조사 저녁 8시 40분에 끝이 났습니다. 이 검찰의 첫 구치소 출장 조사에 한 10시간 40분 정도가 걸린 셈인데요. 검찰청의 소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이 이 검찰 조사 후에 조서를 검토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 후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 달라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요. 조사 네. 후에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뇌물수수와 최순실 씨와의 공모 혐의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입장, 구속 전과 달라진 부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나는 결백하다,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기존 입장 그대로였습니다. 검찰은 오는 19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과 혐의를 확정해서 재판에 넘겨야 하는데요. 이 혐의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검찰은 이미 구속된 관련자들과의 대질 신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주요 언론들이 관측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 서울구치소로 다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보강 조사에 들어갑니다.
구속 연장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네. 조사할 양이 많아서 구속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구속 기간 그 연장은 전제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20일이기 때문에 오는 19일 구속 기간 만료 전에 검찰이 열흘 정도의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구속 영장 신청을 법원에 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다음 소식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과 중국 정부가 소송에 걸렸다는 소식 끝으로 들어보죠.
네,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한국의 미세먼지 상황에 한중 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오늘 제기됐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이 나빠졌고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미세먼지 대응을 소홀히 해서 그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그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국제규범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더는 이를 방치할 수 없어 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서울의 공기가 정말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네요.
네, 뭐 한겨울에 방한용으로 사용하던 마스크가 사계절용으로 바뀐 지가 꽤 됐습니다.
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학생들은 운동장 체육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하교 때 뭐 미세먼지 걸러주는 특수 마스크 사용을 권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공기가 맑아진 날 이런 그 소식이 주요 뉴스로 다루어질 정도로 미세먼지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달 21일에는 서울의 공기가 인도 뉴델리에 이어서 세계 주요 도시 중 두 번째로 좋지 않다는 이 대기 오염 실태 정보를 공유하는 에어비주얼의 분석이 있었고요.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미세먼지 수준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베트남 하노이 등에 이어서 세계 여섯 번째로 나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중 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입니다.
네.
한국의 환경재단 최열 대표, 변호사 안경재 씨가 소송을 냈고요. 전 농림부 장관, 또 국회의원 보좌관, 주부 등 7명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으로 각각 그 300만 원, 미화로 2,670달러를 청구했는데요. 이번 소송의 목적, 수천 년간 때로는 갈등, 때로는 혈맹으로서 역사를 만든 두 나라가 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서 서로 노력해서 새로운 시대에 아시아를 이끄는 두 나라를 만드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양국의 이 미세먼지에 관련된 충분한 해명도 요구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California ethnically and culturally is very diverse. I mean, of course,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Nevada is really interesting in that we have this very wide open.
50개 주 곳곳에 숨어 있는 다양한 이야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하고 여기 사는 사람들 성향이 조금 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국인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